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은 4장 후반부에서부터 크리스천의 자유를 계속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4장 21절 이하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계집종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5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이제는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할례와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하며 방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기에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죄된 본성을 탐닉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었다는 진리를 상기시킴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 완성해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한 말과 상치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의인 가운데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절에서 율법은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완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는 건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질문이 의아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완성하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외적인 몸뚱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도덕적, 영적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포함합니다. 성도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꿈틀거리는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체의 욕심은 이런 죄된 본성이 갈망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대로 놓아두면은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구체적인 육체의 일들, 행위들을 낳을 욕망들을 포함합니다. 물론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고 나태하게 살면 육체의 욕심을 늘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본성을 따라 습성을 따라 죄된 삶을 자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는가? 율법을 완성하는 비결,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할 때는 성취 가능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영 성경을 늘 같이 보는 분들은 우리말 성경에서 행하라 하는 것은 종종 영어 성경에서 거르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거르라고 명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내가 흥분했을 때나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처지에 무관하게 매일 매순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진보와 진척을 의미합니다. 계속 걸으면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6절 말씀은 매일 성령을 쫓아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리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원수이기에 공존할 수 없나니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은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나니 하는 말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마음속의 갈등과 싸움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명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사는 성도들에 대한 경고로서 18절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율법의 종 노릇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삶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런 삶을 산다면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누리는 자유로운 삶의 두 면을 말했습니다. 첫째 16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죄된 삶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18절에서는 율법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삶으로부터 자유한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기 육체의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육체의 행위는 현저하니라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 그 자체는 마음속에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일은 마음의 소욕이 표출되어서 나오는 말과 행위와 삶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을 네 분야로 나누어서 나열하는데 먼저 성생활에서의 죄된 삶을 나열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혼전, 혼외, 성행위와 동성연애와 음탕한 것과 그 다음에는 종교생활에서의 죄된 삶을 나열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상숭배와 술수와 드러내놓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은밀히 악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사회생활에서의 죄된 삶 여덟 가지를 나열합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주생활에서의 죄된 삶을 나열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외에도 많은 육체의 죄된 삶이 있기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 바울이 열거한 네 가지 영역의 죄된 삶, 종교생활, 사회생활, 성생활, 그리고 오락생활에서의 죄된 삶은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러한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전에 내가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 얘기는 전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을 때 경고했듯이 다시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지옥에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 사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분별된 거룩한 삶이 없이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아우성을 치고 뭘 해도 지옥으로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19절서부터 21절에서 육체의 소욕이 열매를 거둘 때 어떤 삶이 나타나는지 말했는데 이제 22절서부터 23절에서는 성령의 소욕이 열매를 거둘 때 어떤 삶이 나타나는지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세 가지 관계의 열매로 나누어서 나열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열매를 나열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웃을 인내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선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열매를 나열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내면의 삶에 있어서 신실하고 온유하고 자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 종종 faithfulness,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율법이 없다고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제어하고 막는 것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열매를 맺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마술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원수지고 분쟁하고 파당짓고 분을 내고 시기해서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술로 몸을 망치는 삶으로 자신을 파괴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자신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변화되느니라 하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삶의 추악한 모습과 성령으로 사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극렬하게 대비시킨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육신의 소욕은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함은 따라서 살라고 촉구합니다.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단에게 종 노릇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죄된 욕망과 열정과 함께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의지를 들여서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의미가 다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5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능동태 표현을 쓰는데 2장 20절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수동태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행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된 삶과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못 박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한 일입니다. 바울은 왜 지금 예전에 우리가 중생했을 때, 개종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가? 지금 육체의 삶과 율법의 삶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예전에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결정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라는 말인가?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종되었을 때 육체를 십자가에 한 번 못 박았다고 육체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셨듯이 목욕을 한 자는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지만 발은 매일 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삶은 십자가의 박은 못 밑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된 본성과 습성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고개를 들지만 튀어나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고개를 드는 것을 허락하는 만큼 우리는 죄된 삶을 살게 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못을 계속 박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산다면 이제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매일 걸을지니라 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라. 한마디로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을지니라 라고 촉구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성경에 없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물으면은 늘 자신과 남편, 자녀와 부모님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남편의 직장과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친척 아무개와 동료 아무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 모두 귀한 제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이 건강하고 직장이 안정되고 신분이 안정되는 것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도움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제목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자신의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에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역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면은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막연하게 내 영의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매일 죄와 싸우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17절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왜냐하면은 육체의 소욕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17절 말씀의 진리를 실감하면서 매일 지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한탄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왜 나는 죄된 삶을 떠나지 못하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은 반드시 죽을 텐데 멸망당할 텐데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합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사단은 우리와 전면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19절에서 21절에 언급된 그러한 육체의 죄된 삶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위선되고 악하고 추하고 부정직하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이러한 두 가지 삶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참 구원을 받았어도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삶과 율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를 보면 어느 교회든지 육체의 소욕과의 전쟁에서 지는 삶을 사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음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어 깔겨버린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거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는 삶을 삽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신우는 올케를 미워하고 올케는 신우를 미워하고 직장 동료들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구역 식구들까지 싫어해서 구역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3일 예배를 참석합니다. 주님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시면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력에 떨어진다고 믿음에서 반드시 떠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돈을 사랑해서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주님보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가옥과 전토를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자, 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학교와 직장일이 바쁘면은 식은죽 먹듯이 교회를 빠집니다. 더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구역회를 빠집니다. 손님이 방문하면은 잘됐다고 하고 빠집니다. 주님을 홀대하고 멸시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높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나와서 별짓을 다 해도 용서하시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아예 시도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교회 와서 열심히 헌금 내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가끔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그걸로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목적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일은 이루지 않으면서 영 엉뚱한 일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부지런히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어떻겠냐고 주님에게 반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육체를 그 정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례 받았을 때 한 번 못 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못 박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된 생각과 감정과 삶과 싸워야 됩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 성령을 쫓는다고 합니다. 16절의 말씀, 18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25절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새벽기도까지 참석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씁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면은 집에서 개인 경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된 삶에서는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죄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성령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성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지만은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해야 될 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들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싸우지만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 절대로 가만히 있는데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삶,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만 한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지만은 주님께서 수많은 말씀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이제는 죄된 삶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떠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주권 두 개를 똑같이 인정해야 됩니다. 답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은혜를 주셔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러고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 평생 성화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는 움직여라 그러면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된 생각, 죄된 감정, 죄된 의지 이거와 싸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신체 중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 시간 남아갖고 농담하고 계신 것 아닙니다. 눈이 죄를 짓게 만들고 네 손이 죄를 짓게 만들면 그걸 찍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너 온몸이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갈래? 아니면 애꾸눈으로 왼팔 하나 없이 들어갈래?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물론 죄를 찍어낼 때 똑바로 찍어내지 않으면은 죄가 다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암세포를 제거할 때 완전히 박박 긁어내지 않으면은 그 암세포 조금이라도 살아있다가 우리를 나중에 괴롭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싹수를 전부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우리 믿지 않는 눈으로 보면은 아무 죄 없는 족속들 왜 싸그리 다 죽이라고 하느냐? 어린애까지 다 죽이고 뱃속에 있는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냐?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가? 그 얘기는 죄의 씨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그때는 누룩과 같이 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자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말끔히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끔히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 마음에 없는 것들, 아직 짓지 않은 죄들, 그러나 늘 유혹을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부도덕으로부터 도망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도덕한 자리를 피하라란 얘기입니다. 불장난을 치지를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삶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나를 죄악에 빠지게 하면은 인터넷이 나를 죄악에 빠지게 하면은 인터넷을 멀리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멀리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유스그룹 자녀들, 대학생들 창녀촌을 자기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메일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공격을 합니다. 스스로는 그것을 이겨낼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당연히 애들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놓고 그리고 보는 시간을 제한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모가 애들한테 두세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걔네들한테 아이폰을 주고 아이패드를 주고 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세속적인 내용들인 것을 봅니다. 정말 죄를 피하기를 원한다면은 쇼핑몰 근처에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비데오를 빌려놓지를 말아야 됩니다. 레드박스인지 뭔지 그런 거 가까이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행을 할 때 라스베가스를 들려가면은 훨씬 경비가 싸지만은 라스베가스를 들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그런데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피가 나도록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유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7, 80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면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결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상의 짧은 삶이 너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고 하시는 준엄한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시면서 나중에 보면 수많은 인간의 죄악된 삶을 나열한 후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들까지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경고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하고 한 날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 오늘 예배 마치고 가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을 떠나고 가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보면은 따뜻한 물 속에 집어넣은 개구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하니까 좋거든요. 춥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플로리다에 와서 사는 많은 노인네들이 그렇습니다. 여기가 따뜻하거든요. 영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동네입니다. 북쪽에 살면은 겨울에는 추운데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고 여름에는 너무 뜨거운데 여기서는 늘 따뜻합니다. 뜨겁지도 못하고 차지도 않은 신앙생활 하기가 좋습니다. 물론 따뜻한 물이 나중에 뜨겁게 변해갖고 뜨거운 물 속에서 익사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진리를 모르면 죄가 없지만 계속 듣는데도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는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 히파크러시입니다. 위선과 외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위선된 삶에서 정말 떠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경고하시는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가? 제가 거울을 달력을 들여다봤습니다. 달력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성금요일 예배가 이제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금요일 예배 미국 교회와 같이 드리면서 늘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큰 십자가를 메고 들어와서 이 앞에 놓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는 그 죄를 종이에다 쓰고 그것을 우리 못을 가지고 박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똑같은 죄를 쓴 것을 거기다 박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은 실제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올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성금요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업기는 우리 모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에 매일매일 우리의 죄된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늘 경건하고 거룩한 삶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